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자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현장에서 범죄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던 그 깊은 이유와 그 뜻들을 새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죄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궤 속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물건들, 돌비와 만나와 쌍난지팡이로 대별된 인간의 인간 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속죄소가 그 법궤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갖다 붓는 피가 그 법궤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징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쌍난지팡이는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이 쌍난지팡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법궤 속에 그 세 가지 물건을 간직해야 했던 이유와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속죄소로 그 위에 얹혀져 가지고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도 덩달아서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1절 말씀부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입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그들을 쫓는 250인의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내일 보자. 너희는 너희끼리 향로에 돌을 담아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보라. 하나님이 그 향을 받나 보자. 그 뒤에 보시면 15절 이하에 그들의 그 향로를 갖고 나왔다가 향로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살라버린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됩니다. 25절 이하에는 고라와 그의 자손들의 250인의 족장들의 반란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밑에는 다단과 아비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백성들 보고 그들 있는 곳을 떠나라고 명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가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멸망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을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 누구를 선택했는가를 알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각 지파대로 12개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법궤 앞에 갖다 놨다가 다음날 아침 꺼내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고 나머지 지팡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선택한 것인 줄 백성들로 알게 했습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간직됩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는 쌍난 지팡이가 어떤 사건과 경위를 거쳐서 이제 법궤 속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끝에 나오는 쌍난 지팡이가 앞에 있었던 사건에 어떤 의미에서 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하여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로 답을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저기까지 또 연결해야 됩니다. 왜 그걸 법궤 안에 넣고 법궤 위에 속죄소를 놓아서 속죄 피를 그 위에 부어야 하는가 하는 자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8월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여튼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16장의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사건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부추기고 250인의 족장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서 던지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선 보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명예를 탐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잘났느냐 하는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싸움같이 재밌는 싸움은 없고 이 싸움이야말로 어떤 인간이든지 본능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갖는 성격들입니다. 원래 인간들이 신을 도입할 때는 그의 생활에 신을 도입하는 것은 신을 위해서 신을 도입하는 예가 없습니다. 신을 도입하는 건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든지 고대 문명을 보면 신을 등장시킬 때는 통치권을 위한 부수적인 장식물로 등장을 합니다. 중국의 왕은 이름이 천자입니다. 천자면 하늘의 아들인데 그것이 이렇다가 하늘 밑에 있다는 말하자면 난 세컨맨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높다는 뜻이죠. 얼만큼 높다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자라고 그게 결코 낮은 표현과 겸양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오만한 표현으로 천자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신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 신이 아들을 갖고 있고 그 아들은 꼭 세상의 왕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일 때는 꼭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나중에 결국 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황제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 시저들이 황제 상을 가지고 로마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 문명을 그냥 받아서 그리스의 신들을 그대로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우스 신이 주피터가 되고 비너스 신이 아프로디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만 바뀌어서 곤양 도입됐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황제가 하나의 신으로 그 신의 대열에 낍니다. 거의 초대교회 때도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데 대한 거부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실제적인 핍박의 근거가 됩니다. 신을 들먹이는 것은 언제나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교만은 다르습니다.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그의 정말 쫄병으로 종으로 우리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자기의 치장으로 쓰듯이 기독교인들도 종종 기독교라는 신앙을 자기를 위한 치장으로 금방 바꿔놓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뭐 장로님 앞에 앉아 계셔서 불쾌하시길 바라고 제 아래에서 목사라는 말도 꼭 넣는 거예요. 목사 이제 안수 집사님 이상을 항전직이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항전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말뚝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지만 안수 집사부터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전직이라고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서나 언제나 것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명예이지 어떻게 보면 명예지만 이것과 똑같습니다. 못된 나라일수록 군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법입니다. 저는 한번 우이동에 등산을 갔다가 왕거미 작전인가 뭐 하는 바람에 전경 쫄다고 한탄봉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더라고요. 아무데나 반말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뭐 뭐긴 뭐야 사람이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알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쫄다구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망언이에요 도대체. 나 군인들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요? 꼭 그래요. 그게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라고요. 목사들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목사 해갖고 이 고생을 하다고. 이거 세상 쪼다예요. 안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다음엔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려워요. 군인이란 편함은 잊혀지고 어려울 땐 나가 싸우라 그러는 사람이 군인이거든요. 어렵다고요. 똑같습니다. 목사랑 지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목사고 교인들이 하라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시집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 걸요. 목사는 더 이상 벨도 없고 간도 없는 사람입니다. 쓸개야 물러놓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있는 거 다 빼놓고 어떻게 뚱뚱해요? 말릴 수밖에 없죠. 다 빠졌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보세요. 다 아직 뚱뚱한 이유가 전수는 말라요. 다 빠지니까. 그건 절대 이런 면에서만 명예입니다. 군인이 자기가 국가를 지킨 보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일을 한 보람으로서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적 명예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싸움은 뭐냐 하면 보라와 그의 일당의 싸움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너희만 재고 있다. 나눠 가지자 이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모욕을 당합니까? 이 싸움에서. 그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이쪽에서 누구나 붙잡아다가 여기다 달아내는 훈장에 마치 옛날 삼국지에 보면 나오듯이 십상시의 난때 천자가 있으나 마나 했듯이 누구든지 꽤 차고 가서 지 주머니에 넣으면 되듯이 하나님이 늘 누구나 지가 재고 싶을 때 하나님 이름 언제나 가서 꽤 차고 오면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묻잡니다. 고라와 그의 일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하고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 명이 정말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진으로 죽고 잘 보십시오. 41절 보세요. 16장 41절 갑니다. 아까 읽은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일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걸 보고서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드디어 연병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방지책이 하나님 쪽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쌍내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 과정에서 중간에 넘어가는 데를 풀기 위해서 결론부터 넘어옵니다. 왜 하필 지팡이에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이 사건을 풀어야 했느냐. 그건 전혀 막대기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 싸움입니다. 왜 지팡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가? 이때 지팡이가 전부 나무입니다. 지팡이란 나무예요, 원래. 나무의 본분은 뭡니까? 나무의 본분은 자기 나무의 생명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들입니다. 죽은 나무들만이 남을 팹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나무만이 꼭 누구 손에 들려서 상대방을 패지 원래 나무는 지팡이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잘리지 않는 한 죽은 나무가 아닌 한 지팡이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무슨 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겠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럼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좋은 열매라 합니까? 성경엔 좋은 열매 중에 대표적으로 무화과나 포도를 많이 댑니다. 그 포도를 맺는 건 무슨 나무입니까? 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거 맺히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밖에 못 맺습니다. 근데 포도 보고 가서 너 나쁜 열매 맺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나무가 A라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B라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이걸 맺으면 살려주고 이걸 맺으면 죽인다 그러는 선택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에 관한 고찰을 한 번 더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 열매의 가장 큰 특징. 이 열매의 특징은 그것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입니다. 대인관계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어놓고 성령의 열매라고 속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사랑, 그게 희락입니다. 혼자 좋아하고 혼자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혀 사랑도 아니고 그 기쁨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돼요. 상대방을 죽이는 희락이에요. 그거는 네로도 갖고 있었어요. 로마를 불태우면서도 좋아했다고요. 시선이 떠오르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제 대인관계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육체 열매를 봅시다. 19절.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육체 열매도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와 그 다음에 충실하지 못한 시간의 낭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성경이 지금 한 나무에 대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서 자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지팡이가 돼서 패고 돌아다니느냐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그 나무에게 생명을 준 이가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맺을 열매를 거부하고 죽은 자가 되어 누구의 손에인가 붙잡힌 바 되어 남 패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가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지팡이가 돼서 남 때려고 혹 만드는 것 아시겠어요? 이걸 지금 나쁜 열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라 그러고. 그렇지 않았으면 나무 자체로는 뭐가 됐을 텐데, 나무가 가졌던 꽃과 그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죽어 누구의 손인가 쓸데없는 죄의 손에 잡혀서 누구 패고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칼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나무를 죽이고 있는가 안 죽이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만나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면 그 다음날부터 뭐하냐면 왜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세요?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결단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사탄하고 고시도 받아 내려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부의해갖고 성경을 깨닫고 왔대. 깨닫고 온 게 뭐냐 하면 편 갈라놓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은 것이 한 사람을 용납하는, 여기 뭐까지는 온유와 절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살리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 잘난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민수기 16장 17장 사건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잘 보세요. 돌아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인의 족장을 데리고 기어 올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것이 어디에 판결이 났습니까? 그들이 들고 나왔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백성이 깨닫던가요? 안 깨달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올라오지 않았던 아비람과 온은 자기 장막에서 아직도 살기가 등등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심판을 뭐로 내렸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기 위하여 여태껏 없던 방법으로 죽으리니 그 방법은 지진이다. 지진이 남으로써 모세가 무엇까지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몽땅 뛰어나와서 모세와 아름을 쳤다고 그럽니다. 쳤다고. 뭐가 생겼죠? 이번엔 연병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꼭 해야 할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이른 겁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사건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언제쯤 회개했을 겁니까? 향로에서 불이 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연병이 돌 때? 아니면 쌍난 지팡이를 보고 어느 때쯤 회개했을 겁니까? 어느 때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는 아예 그 편에 안 들어요. 우린 처음부터 모세 편이에요. 정답 보고. 여러분 언제쯤? 아니면 여러분 말고 인류가 평균치의 인간이 거기 있었다면 언제쯤 회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속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손의 감격에 대해서 너무 펄펄 뛰어가지고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예수 믿었어? 언제 구원 얻었어? 이러고 싶은 분 있습니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린 아무도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불이 나오는 걸 보고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어떻게 회개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항복하지 않아서 그걸 법궤 속에 넣고 그 위에 피를 흘려서밖에 고칠 수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욕심이 생길까봐 저는 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지진을 보고 돌이켰노라. 당신도 하다못해 영병을 보거나 그 쌍난지팡이를 보고라도 돌아서 달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틀려 계십니다. 쌍난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흘렸어야 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요한복음을 갖고 증명했는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초부터 끝까지 그 많은 기적이 있으면서도 그 기적 갖고 인간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 위한 책이라고요. 그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오고 하늘에 별이 비치고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도 항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왔다고요. 늘 그런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베드로야 너 참 똑똑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그러나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만해 부활해야 하겠느라. 안되옵니다 주님. 사탕아 기억나세요? 어느 곳에서도 만약에 베드로가 깨우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건 뭐까지 했죠? 그래서 칼 꺼내들고 칼 춤춘 사람은 안 된다. 이것도 어느 것으로도 안 된다고요. 무엇밖에 방법이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너희를 고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어느 복음서든지 끝이 뭐예요? 끝이 죽고 부활하신 걸로 끝이 나 있었잖아요. 어느 거나.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속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붓게 돼 있어요. 만약에 법궤를 덮어야 한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인간의 인간된 것을 가장 잘 고소하는 것들. 돌비. 몇 번째 돌비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건 죽이도 전에 깨뜨려 버렸어야 했던 두 번째 돌비와 만나와. 무슨 만나였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못 섬기겠습니다. 언제 그랬죠?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수용사르마다 말리기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거긴 고기가 많아 있고 거긴 떡가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랬던 사람들이요. 만나를 40년 동안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믿었더냐? 안 믿었지. 안 믿었지. 쌍난지팡이. 쌍난지팡이가 제시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항복해서 결국 이걸 세울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쌍난지팡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이 나와도 그 심판을 보고도 기어오르고 지진이 나도 기어오르고 연병이 나도 기어올라서 할 수 없이 임시로 임나금 한 것입니다. 임시로 놔두면 계속 기어오를 것 이외에 인간이 가진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제대로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대신 영광을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절대 돌이키지 못합니다. 말로 해서 돌이키는 자 있으면 제 손톱에 장을 지지 않고 아직 이빨에다 장을 지져드립니다. 없습니다. 성경 분명 거선언하는 것이 언제나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리는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조심하십시오. 우린 전부 뭡니까 지금? 죽은 나무 토막들 아닙니까? 몽땅 다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전 지팡이끼리 일어나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도 참답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생명으로 말미암는 꽃과 열매를 맺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지적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무가 나무끼리 칼싸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은 나무만큼은 언제나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의 손에 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시켰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그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이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고 남을 격려할 수 없고 오직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만이 있다는 복음에 복음된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 이 자리에 앉힌 줄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같은 건 아니겠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난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겁니다.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괜찮은 동물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개처럼 끌어간다고 합니까? 아니요. 여기 근데 어떻게 오셨죠? 그게 불가사의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 거 오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고 어떤 큰 은혜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 좀 덥습니까? 에어컨이나 틀어줍니까? 목사가 잘생기기나 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나와 앉아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신비한 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괜찮은 인물이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무도 괜찮은 인물은 없습니다. 구원 얻는 자 중에 조건으로서 남보다 나은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은혜만이, 법궤위를 덮는 피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 그럽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다 앉혀놓고 내가 네 죄를 씻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아니면 한번 아니라고 우겨보십시오. 다음 주일날 그럼 난 아니니까 안가 한번 보쳐보십시오. 지붕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우리는 훨씬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하여 근거를 추적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은혜 든 것을 위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제대로 추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속죄서를 왜 법궤위에 놨어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현장에 있다 잡혀온 여인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금성을 듣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희 위에 내 피를 쏟았노라. 그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감사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랑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도 선포하셨사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난 것으로 근거 삼았던 것 있으면 뽑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있으면 눈을 밝히사 알고 만지고 항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할 일이 주의 크신 은혜 아래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증명하는 일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